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으면 다윗은 언제든지 승리하는 왕이었고 또 어디서나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를테면 암논이 사고를 쳤을 때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암살했을 때나 혹은 자기 외가 그술로 도망가 있을 때나 돌아와 있을 때나 사실상 억울하고 원통한 압살롬의 마음을 만져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압살롬이 다윗은 재판을 정당하게 하는 왕이 아니다, 재판을 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윗이 마치 재판을 부당하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윗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압살롬이 사실상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가 아무리 소송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네 편 들어주지 않는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네가 아무리 재판을 청해도 왕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가 정말 정의를 베푸는 재판관 노릇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재판을,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사실 왕의 재판이 부당하다, 압살롬은 그렇게 말할 만한 사실 자격 뭐 이런 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압살롬에게 다윗은 훌륭한 재판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의 재판은 이건 문제가 많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사실상 4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15장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이제 거사를 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4년 동안이나 왕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이렇게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다윗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 조그마한 다윗성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거를 몰랐을까? 사실상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상을 보면 압살롬 다음에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뒤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무엘라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상 1장 5절 6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 보시면 거기도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요. 6절 보시면 열왕기상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마 이것이 다윗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고 아이를 뭐 책망을 하거나 꾸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녀들을 그냥 다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관대해가지고 자녀들의 영적인 감각이나 도덕적 감각을 깨우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를 하든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거죠. 사실상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냐면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그 사각지대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항상 바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이렇게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압살롬이요 여튼 4년 동안이나 뭔가 이렇게 은인자중하면서 다윗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한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보면 아주 매력적인 용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러고 얼마나 풍채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아주 위험 있게 보이려고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갑승 폼 잡았다는 이렇게 풍채가 좋고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이 이제 아주 호위병 앞에 세워놓고 아주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위험 있게 보이려고 그래 폼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군인들을 막 호위병으로 세워놓고 실제로 행동은요 또 얼마나 겸손하게 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리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에게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친구처럼 대했다는 거죠. 왕자인 거예요. 고대 사회는 이게 신분제 사회여서 왕의 아들 왕자면 거의 왕을 대하듯이 엎드려 절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엄청 겸손하게 왕자인 줄 알아보고 와서 막 절하려고 그러면 아 그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일으켜서 붙들고 서로 입 맞추고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왕자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위엄 있는 왕자가 자기를 친구처럼 대해줬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은 나한테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풍채가 좋고 압살롬이 그렇게 멋지게 잘생겼었지만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압살롬의 내면이 깊이 병들어 있어요. 사실 이 모든 행동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한 거죠. 압살롬은 내면이 병들어 있는 사람, 내면의 그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품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압살롬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로 나쁜 사람, 고약한 사람, 악한 사람, 정말 그 내면에 깊이 병들어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몰라봐가지고 겉모습을 보고 와 멋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욱이 요즘 우리처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즘 우리처럼 가짜뉴스가 많은 시대에 사는 사람은 정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단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잘해주는 거거든요. 이단 집단에 가면 자기가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을 받는다 그래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평화초등학교 앞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학산요양병원 뒤에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갔더라고요. 얼마나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신천지 그러는데요. 여하튼 이단 연구하는 분들은 아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신천지 하면서 신천지 경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커져가지고 거의 신천지보다 거의 한 서너 배는 더 클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잘하는 큰 이유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주 시내에 어느 큰 교회에 진짜 중요한 일꾼이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제가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왜 사람이 아프면 한 번 신방 가면 끝이거든요. 사람이 아프면 이제 목사가 신방을 한번 가요. 그리고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은 수술하고 집에 누워 있는데 신천지가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먹을 것 대주고 집안 청소해주고 아이들 봐주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아프다고 수술하면 한 번 신방하는데 거기는 뭐 매일 들여다보고 매일 돌보고 매일 챙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거죠. 자기가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너무 잘해준 좋은 사람.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신천지에 가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챙기는 거하고 신천지가 사람을 챙기는 것이 제가 보니까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 하나님 어머니 같이 잘해줘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이게 신천지 넘어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가 뭐 여하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손치더라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사람을 잘못 보고 투표 잘못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이.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대체 누가 내 마음을 훔쳐가고 있는가 하는 거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면 압살롬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 성공해요. 심지어 다윗의 모사, 다윗의 참모 노릇 했던 길로 사람 아이도벨도 데리고 와요.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시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의 모사라는 것은 다윗의 참모 노릇했던 다윗의 뭐 제갈공명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사람 아이도벨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압살롬이요,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모릅니다. 이 압살롬이요, 아주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여튼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하거든요. 다말이 비록 욕을 당했지만 2년이나 기다려가지고 압살롬 암살하고, 그리고 그슬로 3년 피신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2년 동안 기다렸다가 또 아버지 만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3년이나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다윗을 속이는 데 성공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뭔가 거점을 꾸리는 데 성공하고, 아주 유명한 그 아이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헤브론을 반란을 중심지로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요 당시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헤브론에 가면 그 뭡니까, 우리 조선 왕조의 경주 같아요. 이를테면 헤브론에, 그게 뭐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새와 루스의 무덤도 있어요. 이새와 루스의 무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왕노릇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다윗의 가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가지고 그 헤브론을 거점으로 뭔가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초기에 이 헤브론,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마지막 구절 12절처럼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하죠. 왜냐하면 압살롬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데는 성공해요. 그리고 자기 지지 세력을 많이 확장하는 것은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훔쳤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지는 받지 못해요. 압살롬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데요,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 모든 것을 자기 계획대로 다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실패하고 무너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우리 계획대로 다 해내는, 사람들은 그거를 능력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일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일이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실 만한 일이냐, 한 걸음 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냐, 나는 정말 이거 주님의 뜻을 위해서 혹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점검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모든 것을 자기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간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냐, 아니고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더 위험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